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그네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침례, 또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이네 가지의 것들을 좀 연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사도행전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또 교회에 관련되는 그 에베소서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다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그 성령 충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저희가 뭘 봤었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오순절 그 역사에 대해서 오순절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셨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이 이제 세 개가 나온다. 그런 말씀까지를 이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3,000혼가량이 이제 그들에게 더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대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니까 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은혜가 올 때에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는 이 순간에는 3,000원가량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과 은혜가 서로 현격하게 구분이 된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율법이 되었건 은혜가 되었건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신약 시대에 그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대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하고 은혜는 선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두 개가 다 귀한 것인데 그런데 은혜가 훨씬 더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먼저 율법과 은혜를 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이것과 대조해서 우리가 은혜는 갈보리산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갈보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산은 시내산이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제일 중요한 산은 갈보리산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산에 접근하면 활로 쏴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감히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오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오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 올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는 그 순간에 짙은 구름이 하늘을 하나님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가 짙은 구름으로 이렇게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의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시대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름은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신약시대 은혜시대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데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트럼펫 소리가 이제 불어지는데 이 트럼펫의 의미는 물러거라 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니까 죄인들 너희는 물러거라 이런 의미가 트럼펫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펫을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트럼펫이 불려졌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려졌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접근하면 죽는다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은혜 시대에는 이 트럼펫 소리가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실 그때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이 하나님의 산 쪽에서 트럼펫이 불리면은 아유 무서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펫이 딱 불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펫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놓고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임하던 때에는 저주가 선포되고 큰 두려움이 임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올 때에는 복이 선포되고 큰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이제 보통 산상 설교 이렇게 말씀할 때 왕께서 오셔서 그 산에서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놓고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의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제 한글 개역성경으로는, 아니, 한글 성경으로는,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영. 그렇죠? 영이 가난한 자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어 단어로 보면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래서 blessed,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이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두려움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은혜 시대에 예수님 왕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복이 있으라 이 얘기였습니다. 복이 있으라.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하시는 그런 복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하에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죄가 이제 율법이나 은혜나 똑같이 우리가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율법하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양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다 죄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에 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 시스템인 거예요. 예,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양들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예,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의의. 그러니까 일의 대가로 얻어지는 의의니까 그것을 삭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면 삭스를 받지 않습니까? 임금,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의 대가로서 의의가 주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4장 5절. 제가 개인 구령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할 때, 구령할 때 각자만의 좀 노하우를 자꾸 개발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나는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효과적이야. 내가 복음 전할 때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죠?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뭐 이런 구절이 제일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각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 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로마서 3장, 여기, 20절서부터 있는, 요 구절을 잘 인용하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천국에 갈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의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든지 아니면 남이 대신 의로워진 것을 내가 취하든지 두 가지밖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겠나.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의 그거 말고, 율법 밖에 있는 의의. 예.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의가 하나가 더 있다. 이제 이걸 설명할 때이 구절을 제가 이제 종종 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율법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의지만 은혜는 뭐냐? 율법 밖에 있는 의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지킨 것으로 쳐주는 그 의란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Do or die.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Do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지켜, 너 안식일 지켜, 너 부모 공경해, 뭐 해, 뭐 해, 뭐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거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believe and live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은혜예요. 율법은 행해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은혜는 믿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율법은 율법하에서는 뭔가 희생물을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자꾸 뭔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희생물을 드리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드려진 완전한 희생물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진 완전한 희생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드려진 완전한 희생물,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하나님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저 건축 헌금 드린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차량 봉사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저 새벽기도 안 빠진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저 방언한 거 아시지요?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한 뭔가를 자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죄가 걸레 같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정말 자신 있게 내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직 신뢰하는 것은 영원히 완전하게 드려지신 그 희생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저는 신뢰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자꾸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하에서는 자기의 의의가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 너무 보잘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갖고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자꾸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율법하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일에 오실 때 아침에 여러분이 그 주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뭐 봉사도 많이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게 산 것 같고 그러면은 예배 올 때 막 떳떳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깨 펴고 오시고 그 주에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업할 때 조금 거짓말하면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도 더 취하고 뭐 또 형제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올 때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쫙 가라앉으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태를 다 아시고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잘못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어도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하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마귀의 정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눌려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은혜의 왕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하에서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가인처럼 내이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 이것을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최선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하에서는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은혜하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최선으로 받아들여라. 즉,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 구원에 관한 모든 역사, 이것을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하에서는 자꾸 옛 본성을 개발하려고 해요. 옛 본성.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본성,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새 본성을 덧입는 거예요. 내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덧입는 거예요. 율법하에서는 자신이 행한 일을 신뢰하지만, 은혜하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하에서는 종교를 가진 자가 영생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 열심과 내 의의를 자꾸 세우면서 내 열심을 자꾸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종교라 그래요. 그걸 가진 사람은 영생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 하에서는 구원을 가진 자는 종교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참, 그 은혜가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을 때,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어쨌든 이 밧줄을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하늘로 가까이 가까이 올라가야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줄을 놓는 거예요. 그 줄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낭떠러지로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불안한 거예요. 십일조 한번 빼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업이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그런 게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약화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붙잡았고 그것 가지고 내 의의를 세워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하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은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붙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그 종교를 탁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도표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거는 그냥,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 42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하려면, 그러면은 성경에서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뭘 했냐? 여기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또 교제 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이면 가르치는 일도 있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빵을 떼며, 이 빵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라 그랬어요. 주의 만찬이 있었구나. 또 기도하더니, 교회가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배워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요 구절 말고 몇 구절을 더 보면서 우리가 신약교회 내에서 있어야 할 어떤 요소, 그게 뭔지를 잠깐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여기도 보니까 기도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2장 41절, 좀 전에 읽은 구절 바로 앞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교회로 함께 모일 때는 사람들이 침례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또 18장 8절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보시니까 18장 8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침례를 받는 게 이게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이제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전후사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주의 만찬을 함께 먹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찬송시가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 찬송시는 Psalms, 그래서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뭐 이런 부흥의 일들이 있을 때그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 곡조를 붙인 가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로 모일 때 찬양이 있구나. 또 교리도 있으며,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가르치면서 이 그냥 서로 막연하게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과, 또 문자적인 천국과 문자적인 지옥과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뭐 이런 게다 교리죠.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타언어도 있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은사들은 그친 것들이 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초대교회, 이 시대 고린도 교회 당시까지도 타언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있으며, 계시는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종류이기도 하면서 또 앞날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또 타원에 대한 통역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는 타원어나 통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번에는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한다. 아, 그리스도의 말씀, 공자의 말씀도 아니고요, 무슨 세상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요, 세상 어떤 그 경제학자의 말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잘 보실 것은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노래를 뭐 불러 제끼는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찬송을 같이 합시다, 이 찬송을 같이 합시다 하고 제안했을 때 그것은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훈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왔을 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니까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면 권면이 있는 겁니다. 권면.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는 그래서 권면이 있는 거예요. 권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의 은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자매님들이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예, 성경 버전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려우시죠. 자, 여기 보니까 사역, 또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또 주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 여기 보니까 안수하는 거, 장로들을 임명하는 안수가 있고 또 금식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또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아, 여기 보니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헌금입니다. 지금 우리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헌금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호칭은 성경적인 그냥 명칭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에요. 모금.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헌물을 바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뭐 하나님께 뭐 물질을 바칩니다. 또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하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헌금 봉투를 다시 이제 헌금 봉투가 우리가 다 써서 이제 그거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새롭게 만든 헌금 봉투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쓰는 용어니까 헌금이라고는 해놓고 그 옆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제일 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경에서 확인되는 대로 하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냐. 그게 캐톨릭 멘탈리티라 그러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으로 해오던 것, 그것을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어제까지 해왔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대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회개보고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독립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 노회장 목사님 앞에서, 뭐, 그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박노찬 형제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잘못 가르쳐도 그걸 분별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이제 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징계에 관한 교회에서 출회시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볼때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겠냐? 여기 여름 휴양의 얘기 나왔습니까? 사실 그런 거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총동원주의 나왔습니까?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할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죄라고 하지 않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취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정도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이직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성경에서 반드시 교회를 이룰 때에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 혼들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구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분명히 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그렇죠? 대언, 설교라고 할수 있죠. 또 성경 공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이 있었어요. 다스림. 그러니까 교회의 목양자는 목자이기도 하면서 또 장로이기도 하면서 감독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독이 다스리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다스려? 어떤 사람이 나를 다스려? 이건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람에게 대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하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하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고요. 순종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보니까 또 아까 뭐가 나왔냐면 금식과 기도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금식과 기도와 간구. 우리가 절박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금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전체가 다 함께 금식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있다 그랬죠? 교제가 있다 그랬죠? 권면이 있다 그랬죠? 빵을 떼는 것, 즉 주의 만찬이 있다 그랬죠? 또 주의 첫날에 모금하는 것, 헌금이 있다 그랬죠? 또 치리,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균형이 있게 골고루 행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로 되게 대단히 많이 치우친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모일 때마다 1시간 중에 50분은 찬양이에요. 손 들고. 그럼 그거는 균형이 잡힌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 분명히 좋은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아까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는 효과도 있다 그랬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니까 1시간 중에 50분은 찬양만 하더라.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어떤 데 가니까 또 1시간 중에 50분은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있더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갔더니 말씀은 하나도 없고 교제만 하더라. 예. 가르치는 말씀, 교리적인 것들은 전혀 없는 채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교제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는 가면은 이 빵을 떼는 거, 주의 만찬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또안 된대요. 그거 반드시 모든 예배 때마다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과도하게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주의 만찬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 말씀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복된 소망 침례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같이 골고루 풍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은 풍성한데 구령은 전혀 안 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